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40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주간에 저에게는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제가 믿음의 신앙의 선배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분이 갑자기 이제 저혈당으로 화장실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응급실에 이송이 됐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위로의 마음이 뭐냐면 그분은 평소에 늘 대화의 주제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좀 번창하니까 자기 집을 장만하기 먼저 앞서서 교회의 선교사들의 게스트하우스를 먼저 장만을 하고 본인의 집을 장만을 하고 그래서 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분입니다.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배려가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쓰러지셔서 무의식 세계로 계시지만은 그분이 평소에 했던 언어, 행동, 그대의 삶이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위로가 됩니다. 아, 그래 이런 것이구나. 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름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 기름을 서로 사고 팔았기 때문에 물질의 부유함 혹은 세상적인 명예를 마음속에 두고 있지만 전도서의 삶의 지혜는 좋은 이름이 더 나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좋은 평판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다. 우리는 자꾸 은행 계좌에 뭔가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축적하고 그래야 마음이 좀 든든하고 그래야 뭔가 인생을 잘 산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내 아는 지인이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그 인생에 쌓은 축적이 다 뭐합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이 좋은 이름의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참 영광스럽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좋은 이름, 여러 가지가 이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이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보좌의 영광을 주신다. 여러분, 이 이기는 자는요, 초대교회 일곱,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두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그 위에 보시게 되면 12절로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럼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5절에 보면 사대교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두 아들에게 보면은 2장 26절로 올라가시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다. 이겨야 한다. 이 세상의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름 아닙니까? 1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서문학교의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하여 다시금 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다시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7절.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암송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암송했던 거라면 눈치채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영생이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고 그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고 산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무리하실 때에 우리 백성들이 다스리는 권세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기는 것입니다. 21장 76절과 7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다음 다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기면 살아가는 거. 죄와 싸워 이기고 사단의 유혹에 싸워 이기고 내 마음의 정욕과 싸워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이기며 살아가는 거. 자, 우리 옆 지체에게 고백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보내신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도 다 이기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주겠다 하는데 지금 너희의 상태를 보니까 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잘 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 그런데 가만히 너희들 상태를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미지근하여 토할 것 같다. 다른 번역서 보니까 역겹다라는 단어로 역겨울 때가 언제입니까?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한참 이제 뭐 젊음이 있고 있을 때 군대에서 이렇게 유격 훈련을 하고 모든 그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요, 탈진 상태가 오는데 수통에 있는 물을 확 마셨을 때 이게 태양에 이게 데워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확 넘어가는데 이게 역겨워서 토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물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시원한 막걸리 먹어야 됩니까? 시원한 생수를 먹든지. 찬 겨울에는 그 몸이 오들오들하니까 뜨거운 국물을, 오뎅국 같은 걸 먹어서 몸을 데펴줘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역겹다, 토한다. 지역적으로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온천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뜨뜻한 물이었고요. 사막에는 광천수, 사막 깊은 곳에 나오는 찬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찬물을 먹고 사람들의 갈증을, 사막 한가운데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찬물이 있었다. 근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아예 신앙이 없었으면 낫을 뻔했다. 믿음이 있다고 모이고 믿음이 있다고 주 앞에 나왔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구나 이거거든 주님이. 도대체 믿음의 행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느냐? 내가 내 행위를 잘 아는데 믿음이 있는 행위 같지가 않다. 세상 사람과 구별돼 보이지가 않아.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생각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돈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은 달라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믿음의 행위냐?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여러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으로 사태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 리더십이 한국교회와 이 전반의 사회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좀 용서해달라고 다시금 해보겠다고, 이게 교회 모습 아니에요. 똑같이 법원에 가고 똑같이 술을 걸고. 광명시에 430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안양 지역에는 600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께서 이렇게 감찰을 하실 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 반석에 매 주일날 한 1600에서 2000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몇이나 될까?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단을 하셔요.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있죠. 자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합니까? 평가는 주께서 내리셔야죠.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 부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라우디가 교회가 그때 당시에 부유했다 합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 이 라우디가 교회가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AD 60년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는데 주변의 많은 도시들이 로마의 원조를, 보조금을 청원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 이 지역만 보조금을 청원하지 않을 정도로 돈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괜찮은 거죠. 뭐 지진 한번 와도 복구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양모가 최고 최고 수준의 양모가 있었답니다. 무슨 검은 양모도 있었다는 소리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에는 의술 학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안약이 유명해서 안약이 전 지역에 팔려나가는 아주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역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통이 와도 우리가 복구하면 되고 뭐 조금 어려워도 이 정도 살면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평가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 이 정도 살면 하면 돼.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미지근했던 이유가 자만이에요. 교만.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의미에 시선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면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여러분 한국계 문제점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서울반석교회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수준은 사실 상대적이죠. 조선시대 왕이 부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휴가 때는 조선시대 왕이 거느렸던 그 궁전이 우리들의 뒤뜰이 됩니다. 가서 차 한잔하는 경복궁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는 뭐 음식, 왕이 부럽습니까? 물질에 부유하다 보니까 하늘의 뿌리를 박아야 하고 하늘의 관심을 둬야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들이 다 땅에, 다 이 세상에 물질에 관심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상태로 되어버렸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주님 만나시면 괜찮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괜찮아요? 예기치 못한 질병 때문에 쓰러지면 괜찮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8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18절을 시작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가 너에게 하나의 제안을 해볼 테니. 너가 상업과 금융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내 아이템, 내 상품을 너에게 말해볼 테니 잘 듣고 사든지 내 상품을 한번 들어볼래?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주님께서 제시하신 상품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들어보셔야지. 주께서 제시하는 상품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금 말고 내게 있는 금, 가장 값진 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그걸 사야 부유해진다.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 뭐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입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보화의 귀퉁이 조금 떨어진 가루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겁니다. 미련이. 천국을 발견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주께서 부신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천국을 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아이템 마음에 듭니까? 두 번째 아이템이 있어요.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뭘 사라고요? 흰옷이요. 이번 겨울에 옷 좀 장만하셨습니까? 여러분 겨울 되면 기껏 뭐 아주 좋은 옷들은 여러분의 똥배를 가려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정도일밖에 안 되지만은 주께서 제시한 흰옷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너희들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우는 의의 옷,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 세 번째 주께서 말씀하시는 상품이 뭡니까? 나에게서 안약을 사야 되는데 내가 주는 안약을 눈에 잘 바르면은 보이지 않은 세계, 하나님 나라가 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관심 가진 곳이 보여서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신비의 안약이니라. 사실입니까? 별 관심이 없으세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다시 뜨거워진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기를 원한다. 막대기만 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동굴 밖에서 돌아온 아들이 기다리다가 아들이 먼 발치에서 오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데려가다가 뭐합니까? 앉혀놓고 따집니까? 너 이무너무 자식. 발 몽둥이를 패고 그 다음에 끌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으시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시고 살찐 소를 잡으러 하시고 그에게 축제를 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기 원한다.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 너희들이 내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열심을 내기를 바란다. 열심. 열심이라는 단어는 사도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열심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주께서 제시한 이 아이템을 장착하고 주님께서 제시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열심을 내어 이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사랑 회복된 사람, 이것이 필요하다. 이 1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아, 이 부분이 제가 마음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뒤로 돌아서서 이제는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하나님께 주신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템을 장착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그 말씀드린 지인이 제가 정기적으로 만났는데 한 석 달 전에 가을쯤에 그 분을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좋은 시를 서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예요. 여기 이제 중반부터 중간연에 보면 이렇게 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는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이 시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가을이 오고 그 인생의 겨울이 왔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이번 한 주 동안 열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연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의 의지 약해요. 생각도 미쳐나고. 주님께서 한 방법을 주시거든요. 제가 이 방법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러면서 자기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 단어 중에 라오디세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세안은 형용사인데요. 미지근한, 뜨뜻 미지근한, 미온적인, 정치나 종교의 입장에서 미온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라오디세안, 이 라오디게아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불명예스럽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살아 너의 마음을 주면, 내가 너의 마음과 함께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기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고 그곳이 천국처럼 내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문을 여는 기쁨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폐허가 돼요. 매주 제 방은 북적북적 되죠. 저 영화부 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제 방은 문이 열었다 닫혀졌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주일날은 뭐 정신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기뻐요. 아마 오늘도 꼬마 아이들이 사탕을 달라고 때로 막 주먹을 치고 뭐 엉덩이로 막 밀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귀여워요. 아들이 어렸을 때 교회 와서 그냥 활개치고 다니고 놀고 막 소리치고 놔두세요. 그 아이가 무슨 기쁨을 안 겁니까? 사탕. 문을 열면 자기를 반겨주고 뽀뽀해주고 사탕 주는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고 뭐, 목사님 오늘 목사 일 안 해요 뭐 이러고 어떠나 이거. 주님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이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날에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할 때 이제 너는 내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때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을 하니까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쉼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 있지만 또 하나는 본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나와 같은 본질로, 나와 같은 눈물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구하면 다 얻을 것이니라. 안 믿습니까? 더 푸른 거 얘기해 드릴게요. 믿음 있는 분 아멘으로 따라오셔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니 그때는 내 마음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내 관심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며 내 생각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니 너희가 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나와 같은 본질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중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송하며 나가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할 때도 있지만은 큰 풍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시겠죠?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잔잔한 감 같은지 큰 풍파로 무사 어렵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 손 꽉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에 앉는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